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체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서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복음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시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는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국의 현실, 천국 복음의 현실을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건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시 보여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나와오고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내용이고요.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크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불쌍한 자들을 위해 좋은 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거기에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 증거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셨죠.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에게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것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병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시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그저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사야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사건이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즉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이생의 비참함, 저주의 현실, 심판의 현실까지 대신 지고 가시는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는 곳,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삯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풀어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나라인 천국으로 옮기시는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십자가 복음 혹은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이적들을 통해 미리 증거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병 못 고치시냐? 그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우리도 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자들이었고요.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시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이적들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때는 귀신들이 참 이 고백을 보면 야, 그 고백 자체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상 죄인들도 고백하지 않는 걸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죠. 우리 야고보서에 가면 이걸 죽은 믿음, 귀신들도 예? 사단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이 부르짖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았죠. 왜? 귀신들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자, 아니 제자들까지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나타내는 것을 금하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아니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소문도 나고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금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죠? 가장 큰 이유? 생각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인자가 높이 들려 영광을 받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때.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금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가서 전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소문,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걸 이루어주시는 분,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취되는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천국 구원을 이뤄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전할 것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그저 병 고쳐주고 뭐 이런 이적 해주고 저런 체험 없고 이런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의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메시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뭔가 도덕적인 가르침, 뭔가 사람을 이끌만한 그런 지혜의 가르침.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게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다른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자라가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시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볼 때에도 그걸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천국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부르심이고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들의 오로지 소망이기 때문에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면 안 되고요. 꼭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예수님만 전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건이 따라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열두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걸 보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열두 제자들을 이제 불러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도 이러하지만 우리 구원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먼저 나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도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 구원의 부르심도 이러하지만 특별히 이 열두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 세우시는 걸 보면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도 볼 수 있죠. 이 열두 제자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시는 자. 이 열두 제자들을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결해 볼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의 직분이 교회의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나눠져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도 그저 자기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직분자가 되고 목사되고 어느 교단은 그냥 내가 원하면 다 돼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구원 역사에서 바뀌어가요. 나중에 우리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세울 때는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세웠죠? 예수님이 그때는 승천하신 후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 제비 뽑기도 이제 구원 역사가 지나면서 또 바뀌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온 교회가 기도하며 선출해요. 투표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런 교회가 부르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대표하여 직분자들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부르심, 자기가 원함도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직분자의 소명이 있는 분들은 외적으로도 교회의 훈련 과정을 가야 되고 시험 과정, 인준과 선출과 그리고 안수와 임직까지 그 과정을 거쳐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된 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확인과 부르심의 절차가 없으면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되고 싶어서 목사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면은요, 이 사도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거기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 오늘 본문과 좀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똑같이 열두 명을 불러서 사도들로 부르시는 직분으로 세우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얘는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임의대로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뭐 제자를 세우신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기도하며 이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뜻을 알려주세요. 막 이런 직분자 저런 직분자 세울 때 그 사람은 투표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기도가 빠지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구원사역을 이뤄가는 것도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친족과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국권, 영어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소견이 주장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열두 제자를 세워주시는데요.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열두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인 이는 유난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열두 제자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아파소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시는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데 아무나 보내시는 자들이 아니죠. 누가 보내시는 자들?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 예수님이 보내어 세우신 교회라는 뜻이고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공생의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세요?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사도들이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사도들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어받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우리도 한 몸으로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한 뜻을 품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만 아니고 장로님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이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 이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사역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세상 끝날까지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시작점이 누구냐면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끝은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오는 제자들의 순서가, 그리고 이름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이름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가 또 그 이름으로 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한번 같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열두 제자들 이름들 다 기억하세요? 사실 저도 다 한 번에 외우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몬 베드로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개바라는 이름도 주셨고 반석이라는 닉네임도 있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외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신 야고보와 요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도 우리가 알겠어요. 누구죠? 안드레, 앤드류, 안드레죠. 안드레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두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누구냐 하면 빌립과 바돌로매인데,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돌로매 대신에 빌립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돌로매를 그 사람으로 보게 돼요. 누굴까요? 항상 빌립과 이 사람은 같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바돌로매를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나다나엘 아시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불러 정말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다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부르세요.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으로 많은 주석들과 신학자들이 봐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돌로매를 나다나엘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다.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때 제자들 중에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라 그러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신다고요. 나다나엘까지. 그래서 이걸 볼 때 바돌로매를 그렇게 나다나엘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통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세리였던 누구죠? 마태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열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다데오가 나와요. 다데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로 가면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로 보죠. 그리고 11번째로 가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나나인은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정치 집단,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한 정치 집단으로 봐요. 정치 세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어떤 그 민족 세력, 그런 걸로 보죠.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정치 열심 당원이었고요. 마지막 열두 전째로 가롯 유다가 나와요. 가롯 유다. 왜 유다 앞에는 항상 가롯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가롯 유다. 왜 그럴까요? 보통 가룟 사람 유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가룟을 지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사람, 가룟에 살았던 유다로 보기도 하는데 또한 이 가룟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룟도 당시에 그 가나안인이라는 열심 당원보다도 더 아주 극진 뭐라 그러죠? 진보적인 열심 당원, 정치 집권 집단이었던, 정말 폭력까지 행사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 집단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럼 많은 무리들 중에 사도들이라는 직분자들로 택하여 세우시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참 다양해요. 미천한 어부들, 그리고 가장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그리고 정치적인 열심 당원들, 거기다가 의심 많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까지 부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교회였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예수님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야, 이 정도면 참 좋은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렇게 제자로 삼으시는 걸까요? 도마는 끝까지 의심하고 베드로는 자기 부인할 거고 가룟 유다 자기 모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빚어가세요. 모난 돌이었던 베드로를 끝까지 끌고와 모퉁이도 다듬어 가셔서 예수님의 돌로 세워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들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라가요. 복음서로 가면 이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같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이루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열두 제자들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유형교회,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에는 이렇게 한심한 죄인들이 모여있고 각기 다르다는 거죠. 의심 많은 자, 또 삶에서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 또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밖으로 도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뭐 모든 자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짜였거든요. 직분자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께만 의지하여 신실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만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직분자들과 이 교회와 모든 사역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올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새로운 교인을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부인하고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OPC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과정조차 없다면, 그저 무분별하게 교인이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왜 교회 안에 무너진 말씀의 원리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원리들이 들어오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유형교회에 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올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 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없이 교회 밖에서 자신이 속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죠. 하지만 그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자유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이 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와 왕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교인들을 세우다 보면, 무분별하게 직분자를 세우다 보면 이런 원리들이 다 무너지고요.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예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나아가는 사람의 도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올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도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세요. 말씀의 원리로,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열두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열두 지파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사도들 위에 영적인 이스라엘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사도들의 권위를 이제 교회가 받게 되는 거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스라엘이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의 원리도 그렇고 예수님 중심으로 옛것과 새것이 나눠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업도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천국 기업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백성들을 계시록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라를 삼으신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하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천국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결국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복된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에 종된 것에서 부르셨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섬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으는 추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나부터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우리의 혼인과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의 자녀 양육과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힘써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열두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나라를 세우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듯 우리도 교회로 불러주시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 예수님을 대신하는 섬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한 몸으로 이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열망을 품고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몸을 지키고 그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지켜지도록 끝까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힘 넘버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